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성경이 응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22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렇고요. 이사야서 53장, 레위기 16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28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이 성취된 것이고요.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 하신 보고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언급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도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찔리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들이 자기를 찌른 그분을 바로 보고 그분을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들, 즉 복음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계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리적이며 대속적이며 구속의 죽음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운반한 두 사람은 모두 유명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아시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더 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그들은 뒤에 숨어 있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양처럼 흩어지고 숨어버린 지금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애굽인들의 미라 제작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부패하여서 묻혀졌다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약한 것으로 묻혔다가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육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향품은 거의 몸무게의 반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속이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무게를 학자들에 다 다릅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대개 한 90kg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특별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약과 침향으로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쌌을 것인데, 그 다음 그것을 봉하고 공기를 차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 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든 손가락을 싸고 그 다음에 손, 팔, 온 몸을 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아마도 미라처럼 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은 특별히 그들이 향품을 사용하여 세마포로 시체를 쌌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되던 날 아침에 요한이 거기에 세마포는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상품을 좀 더 사서 절기일 후에 주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 가려고 했던 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이 20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적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신학서적들, 교회의 찬양들, 설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중요한 또 상당한 부분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직 부활절에만 잠깐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을 시작으로 되어진 모든 설교들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찬양 함께 한 후 20장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부활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즉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안식일과 예배의 날로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질문되어지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으며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관용구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하시면 좋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옛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일에 쉬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기자인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음을 강조한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다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각 복음서의 기록에 근거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메모해 두시면 유익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세 여인은 향품을 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출발했습니다. 세 여인이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 주의 천사를 봅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 향품을 가지고 있던 다른 여인들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보고는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돌아오고 두 천사와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가십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향품을 가진 여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돌아와 그 천사를 봅니다. 그들 역시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며 예수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녀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죄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녀가 매우 재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 마리아는 영원히 그녀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니까요. 그런 이 마리아가 시체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0장 2절로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지 않겠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누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뭐 이렇게 말이죠. 유다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히 요한은 그를 안내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베드로를 아마 제자 가운데서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절망적으로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요한이 그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후에 제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문책했는데 마리아는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그 첫 주일에 시체를 만들어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입니다. 20장 3절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어둠 속에서 잘못 보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고 놀라서 달려갔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무덤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하고 갔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시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떻어요?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젊었고 베드로보다 앞서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아마도 제자들 중 가장 젊었을 것이라는 전설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확실히 여러 연연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었고요. 어찌 보면 요한은 10대 후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여러 학자들이 해보게 됩니다. 5절 봐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해주는 현장이었어요. 처음에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는 경의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돌이 옮겨진 매우 작은 입구를 통하여 안을 보기 위해서 몸을 아마 구부렸겠죠. 그가 본 증거는 그를 확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작은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문이 작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요한은 세마포가 거의 놓인 것을 보았어요. 시체는 없었습니다. 6절 한 절 더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똑같이 베드로도 본 겁니다. 아마 헐떡대고 달려왔겠죠. 말씀드리건대 그가 달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침묵은 그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그분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요한과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 주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고 시체를 봉하기 위해 아마 접착제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몰약과 침향으로 그것을 봉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체가 그 모든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에서 나온 씨앗처럼 무덤에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자들도 기억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새 밀이 거기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오랜 껍질은 땅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 속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였어요. 곧 그분께서 있었던 오래된 껍질은 무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껍질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가 수의로 그의 몸을 아주 꽁꽁 이렇게 쌓인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실 거고요. 나사로는 낡은 수위에 쌓인 그의 육체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육체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